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오늘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 회담을 하는 첫 외국 정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만나 환담한 뒤 관계부처 장관을 포함한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에 대한 공동 조율과 협력을 비롯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공약 등 역내 안보 문제가 주요 논의사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문제와 관련해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하고 회담 이후 채택될 공동성명에는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두 정상은 한국과 일본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동부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디애나폴리스 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물류 배달 업체 페덱스 창고에서 어젯밤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밤 11시경 총격 사건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두했으며 도착 당시 총격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는 총을 든 남성이 큰 소리를 지르며 건물에 들어와 몸을 숨겼다고 전했습니다. 총격으로 사망자 8명 외에 적어도 4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이 중 한 명은 중상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애나폴리스에서는 대형 총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한국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가 통제하는 미얀마 경제 홀딩스 MEHL과 합작 관계를 끝낸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의 이번 결정은 미얀마 군부가 지난 6월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 대규모 유혈 사태를 촉발한 데 대한 국제적 비난과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 강판은 오늘 성명을 통해 최근 합작 파트너사인 미얀마 경제홀딩스에 관한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합작 관계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강판은 그러면서 자사의 미얀마 철강 사업이 계속해서 미얀마 주거 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 강판은 1997년 미얀마 경제홀딩스와 합작해 각각 70%와 30%의 지분율을 보유한 현지 법인을 설립해 20년 넘게 사업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미얀마 홀딩스는 미얀마에서 광업과 통신, 금융, 관광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업을 벌이며 군부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도 미얀마 경제홀딩스와 미얀마 경제공사 등 군부 연계기업 두 곳과 관계자 10명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분기 중국 경제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3% 성장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분기 성장률 집계를 시작한 1992년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난해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은 -6.8%였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에 비교적 낮았던 기준과 코로나 여파로 근로자들이 춘제 때 근무지에 머물면서 영업일이 증가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산업 생산이 24.5%, 소매 판매가 33.9% 증가했고 특히 코로나 방역 제한이 완화되면서 1분기 외식 소비가 75% 급증했습니다. 올해 1월 공식 발효된 UN 핵무기 금지 조약 당사국 총회가 내년 1월 오스트리아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UN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핵무기 금지 조약 당사국 첫 회의를 내년 1월 12일에서 14일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열어 조약의 향후 이행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N은 이 같은 계획을 오늘 서명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2017년 7월 유엔 총회에서 122개 나라 찬성으로 의결된 핵무기 금지 조약은 5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90일 이후 발효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2일 공식 발효됐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다음 달 후반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오늘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북한, 중국 문제, 미한일 협력 강화 문제가 될 것이라고 국무부의 마크 네퍼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한국 인권 관련 청문회에서 하원 의원들과 증인들은 한국 대북전단 금지법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4도에서 1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다음 달 후반기에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의 차이에 대해선 지나친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바이든 대통령은 5월 후반기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맞이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Biden looks forward to welcoming President Mo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White House in the second half of May. We're still finalizing the date for that, but this visit.
사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날짜는 아직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가진 2+2 회담과 미국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 이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과 양국 국민 간 오랜 유대와 우정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일부 추가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의 일부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re's been an ongoing review, of course, of the approach and the steps forward here. Of course, our objective is a denuclearized North Korea. That remains our focus.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과 향후 나아갈 단계들에 대한 검토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며 여전히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대북 정책 검토에 대해선 추가로 말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목표의 중요한 부분은 역내 파트너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우리의 중요한 역내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important part of our objective is to take our approach and approach th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Korean peninsula.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선 지나친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And I wouldn't overthink this to be honest, but because we sometimes say one, we sometimes say the other.
사키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미국의 정책과 관련해 한국의 비핵화는 더 이상 북한과의 장기 협상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 행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때론 표현을 바꿔가며 말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지도부의 의도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며 확실히 그것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사키 대변인은 16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북한의 비핵화도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will say that of course our approach to China and our shared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on that front will be part of the discussion.
사키 대변인은 중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과 이 사안에 대한 미일 간 공유된 공조와 협력은 물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양국 공동의 공약도 논의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안보는 미일 정상회담의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고 역내 안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웬디 셔먼 신임 부장관과 최정건 한국 외교부 1차관은 오늘 16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과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통화에서 긴밀한 공조 아래 양국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대면 회담을 갖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 양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부터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다음 달 하반기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차관은 지난 13일 인준안이 미 상원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진 셔먼 부장관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 때 북한과 중국 문제, 미한일 삼각협력이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이 일본과 이루어지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에 있어 동맹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마크 네퍼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15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 중국, 미한일 삼각협력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ether it's China, whether it's concerns about China's unilateral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in the East China Sea, South China Sea, what's happening within China.
두 정상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바꾸려는 중국의 시도, 타이완, 홍콩 등에 대한 중국의 행동을 논의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북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뿐 아니라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네퍼 부차관보는 밝혔습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미국이 깊이 우려하고 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또 미한일 협력은 미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I mean, things have been fraught, but you know, we do hope to be able to find a way forward and for our two allies to address their shared history in a way that promotes reconciliation but also
네퍼 부차관보는 한일 관계가 어려움으로 가득 찼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길 바란다며 두 동맹이 화해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당장 세 나라가 직면한 문제, 미래의 문제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세 나라 협력과 관련해 경험이 많다며 과거 부장관 재임 당시인 2015년부터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차관 회의를 열고 북한 문제는 물론 중동 평화, 테러, 사이버,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이 세 나라 협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며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네퍼 부차관보가 덧붙였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밖에 기후변화, 깨끗한 에너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이 시대의 생존과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바이든 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구했고 두 나라의 구상과 생각 등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something both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We've sought and received input, ideas, thoughts, and so again, central to our
네퍼 부차관보는 대북정책 검토에 동맹들이 의견을 내는 것은 미국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미한 관계를 새롭고 흥미롭게 확대하려 한다며 특히 지난 18개월 동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을 맞춰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빅터차 CSIS 한국석전은 한일 관계 개선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미국과 맺는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미국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압박을 하지 않았다며 물밑에서 미국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함께 더 협력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The Quad obviously is the biggest and the most prominent initiative in this regar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on all of these We see proactive cooperation.
차석자는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연합 외교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획이 인도태평양 4개 나라 협의체 쿼드라며 미국, 호주, 일본, 심지어 인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피하고 참여 결정을 미루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차석자는 미국의 초대는 계속 유효하다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은 논의를 통해 이런 협의체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함께 고립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미테리 CSIS 선임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밝히며 세 나라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진전은 북한에 달려있다며 현재 북한이 대화에 돌아오는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오늘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이라고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정상회담에서 긴장 상태에 있는 한일 관계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열리는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15일 익명을 전제로 한 전화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지는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는 기술정책과 기후문제, 영내 안보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특히 영내의 안보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대북정책 검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현재 막바지 단계에 이른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미국은 그동안 일본과 이를 논의해왔으며 이번에 두 정상이 대북정책 검토의 주요 구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관리는 미국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일본의 관심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중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뿐 아니라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이 중국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일본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의 상호 약속을 강조하기 위한 꾸준하고 신중한 역할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게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의 강하고 꾸준한 관계가 중요한데 두 나라의 관계가 현재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긴장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역량을 제한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는 전적으로 한국과 일본 간 문제라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미국은 두 나라 모두의 친구로서 위대한 두 민주주의 국가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보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이 관리는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입장은 물론 이에 대한 위험과 도전에 대해서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며 지금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얘기하기에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등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미 하원의원들과 증인으로 출석한 참석자들은 대북전단금지법과 더불어 북한과의 관여를 우선순위에 둔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문회에 나선 미국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미스 하원의원은 15일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화상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며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나라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했습니다.
I believe then and I believe now that this law currently under review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은 물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 의원은 또 일각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 의회 문제 제기를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ICCPR의 회원국으로서 미국과 미 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그리고 더 넓게는 일반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 정부가 근본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에서 후퇴했다고 말했습니다.
What I really think is extremely alarming is a retreat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rom its long-standing commitment.
자신이 정말로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건 한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인권에 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했다는 점이며 이는 이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거나 핵의 비확산을 달성한다는 명분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스미스 의원은 이날 청문회 참석자 중 한 명의 발언을 인용해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건강, 복지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와 무기, 비확산 대응 혹은 남북관계에서의 신뢰 구축 시도 등은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의 민주당 측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 의원은 대북전단 금지법의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Personally, I hope the assembly decides to fix the bill. Again, that's the advantage of living in a democracy. There's always a chance for
맥거번 의원은 개인적으로 나는 한국 국회가 그 법을 고치길 바란다며 이처럼 법을 수정할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법은 안보를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용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며 만약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재검토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이 지침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인 공화당 소속 영김 의원도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 법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동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Some within South Korea might say that these are domestic issues and that this hearing today would represent foreign.
영김 의원은 한국 내 일각에선 이번 사안이 한국 국내 문제고 이날 청문회는 외국 정부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김 의원은 친구는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더 잘 되도록 서로에게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들을 논의할 더 많은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국내 상황은 한국계 미국인 사회에서도 큰 관심사라면서 우리는 두 나라가 민주적 이상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실라 잭슨 리 의원은 한국이 미국과 친구였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시민과 정치적 권리 그리고 인권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과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건설적인 파트너가 되는 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 know that South Korea has been a friend to the United States, but it is important that we continue to raise the questions.
이날 의원들의 발언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된 증인들의 증언에선 대북전단 금지법과 한국 정부에 대한 좀 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희노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f the new enactments detrimental to the cause of freedom, the first to catch the intention of this commission seems to have been.
이 전 대사는 자유를 방해하는 한국의 새로운 법들 중에 미 의회 인권위원회의 첫 관심을 끈 게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보이지만 이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입하려는 유엔의 노력을 지지하지 않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거절 노력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은 김정은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든창 변호사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개념이 한국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First, the overarching goal of President Moon Jae-in of South Korea is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unfortunately,
고든창 변호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요한 목표가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점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된 배경이라면서 시민들의 권리는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통일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옹호하는 증인들도 출석해 대북전단 금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는 북한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Because this is happening in a very sensitive area, the most militarized zone in the whole world with people living.
대북전단이 출발하는 지역은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곳이고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됐지만 동시에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전 변호사는 북한이 지난 2014년 대북전단이 담긴 기구를 향해 고사총을 발사했던 사건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어떤 일이든 잘못될 수 있고 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카 리 퀸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관여가 정치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의 헌신을 더 자세히 드러내기 위해 정치적이기보단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관심과 직접 연결돼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리 연구원 자신은 이 문제를 불필요하게 정치화하는 논평을 분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전단이 불필요하게 과격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Have you ever seen the leaflet in person? The deep curry contains hyper-aggressive language.
전 변호사는 대북 전단지를 의원들에게 보여주면서 한국어로 독재자의 최후라는 전단지 내용을 읽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가인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대북 전단지와 함께 보내지는 의료용 마스크와 휴대용 저장장치, USB 등을 보여주며 대북 단체들은 이런 것들을 보낸다며 반박했습니다.
They're sending in things like this. It's the North Koreans that are threatening. I mean, come on. They're just trying to get information.
숄티 대표는 위협을 가하는 건 북한이라면서 대북 단체들은 단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북 단체들의 활동은 김정은을 권력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완전한 차단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따로 화상으로 만난 스미스 의원은 대북 전단 관련 청문회가 앞으로 더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우리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첫 청문회는 관련 사안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자신은 이런 일들을 단 한 번에 끝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청문회에 대한 한국 내 반발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미국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실제이든 주장이든 상관없이 한국 정부와 한국 국회도 언제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번에는 김영규 기자와 함께 15일 열린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문회를 개최한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톰 렌토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과 존 에드워드 포터 전 의원이 1983년 공동 창설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입니다. 위원회 명칭은 헝가리 출신으로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 정권에 맞서 저항하다 강제 수용소에 수용된 뒤 홀로코스트로 알려진 유대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았던 렌토스 전 위원장을 기리기 위해 명명됐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된 겁니까?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에 앞서 비판 성명을 내놓은 게 계기가 됐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서 거리를 두고자 하는 움직임을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독재를 묵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결국 대북전단금지법의 통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기까지 논란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법을 놓고 미국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과거 한국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내정 간섭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이 원장이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발언을 했다고요?
네.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스미스 의원은 이 청문회가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에게 미국과 미국 의원들은 일반적으로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낼 의무가 있다면서 인권은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하는 보편적인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진정한 친구는 상대 친구가 인권에 있어서 잘못을 하고 있을 때 지적해 주는 것이라면서 이는 상호적인 원칙이기에 한국 의회도 미국의 인권 문제가 있을 때 비슷한 토론을 벌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총 4명이 참석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스미스 의원과 민주당 측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의원, 한국계인 영김 공화당 의원, 그리고 민주당 실라 잭슨 리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총 6명이 참석했는데요.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와 존 시프턴 휴먼 라이트 워치 아시아 국장,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 한국 김대중 정부 시절 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그리고 워싱턴 퀸시 연구소의 제시카리 선임연구원이 원래 예정돼 있던 증인 5명이었고요. 청문회가 열리기 이틀 전 한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변호를 맡아온 전수미 변호사가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습니다.
증인들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청문회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스미스 위원장은 6명 중 고든창 변호사와 시프톤 국장, 숄티 대표, 이인호 명예교수 등 4명은 자신이 선정했고 제시카 리 연구원과 전수민 변호사는 민주당 측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의원이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인들은 어떤 입장들을 내놓았습니까?
스미스 위원장이 채택한 증인 4명은 모두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 법이 한국 내 탈북민은 물론 북한의 비판적인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전수미 변호사는 대북전단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전단의 무용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시카 리 연구원은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된 논의가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들의 발언을 들은 뒤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스미스 의원은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정착하는 한국이 탈북민들에게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의 발언에 주목하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하든 탈북민들에게 24시간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맥거버 의원은 북한을 떠난 난민들에게 미국이 안전한 피난처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가 추가로 열리게 되나요?
네,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 뒤 기자들에게 아직 날짜를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후속 청문회를 열 계획임을 내비쳤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 정부가 인권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게 우려스럽다면서 계속해서 인권의 중요성을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와 함께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관한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의회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개정 남북관계 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연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이 법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들은 해당 법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고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5일 미 의회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의 16일 정례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개정된 것으로 동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차 부대변인은 또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등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미국 조야의 시각을 반영하듯 비판론이 우세했습니다. 톰 렌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은 물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믿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 명의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단체 주장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법 취지에 대한 이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달 30일 시행된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화로 약 2만 6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청문회가 미국 내 여러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강제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이 법의 개정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독립적인 입법부에 의해서 입법이 진행이 된 거고 이미 법률이 공포가 됐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뭐 재검토가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그 법률 자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든지를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 향후 법 적용이나 아니면 중장기적 차원에서 검토는 있을 수 있겠죠.
조 박사는 그러나 현재 한국 내 민간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재판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변호사단체와 대북인권단체 등 27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헌법소원 제기를 주도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회장은 이번 미의회 청문회가 이 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큰 우려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법 개정 또는 폐지 운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렌토스 청문회도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의 그 사법부, 대한민국의 양식을 기대한다. 이런 취지에서 연구를 보고 저는 이제 요거를 저 좀 지렛대 삼아서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서도 이거 개정 내지 폐지 운동을 벌려야 된다. 좀 압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청문회가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는 점이 주목된다며 앞서 미 국무부도 이 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하는 논평을 내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따로 화상으로 만나 우리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첫 청문회는 관련 사안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자신은 이런 일들을 단 한 번에 끝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미 의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 상임위로 넘기거나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예상은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청문회가 북한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북한은 미국의 인권 공세 일환으로 여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다만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정권의 요구에 굴복한 결과라는 한국 내 여론을 고려할 때 북한도 섣불리 이 문제로 한국 정부 편을 드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데 신중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의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열면서 표현의 자유, 권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과 미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 청문회를 열면서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등 한반도의 표현의 자유를 검토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청문회 등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내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미국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지난 12월 영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북한 문제에 관한 의원협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그 배경으로 미국의 수정 헌법을 지적했습니다.
My own belief is that it is likely that those actions may come into
미국인들은 끊임없이 수정헌법 1조에 대해 말하며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동식 저장장치인 USB 등을 통해 외부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막고 처벌하는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 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미국이 230년 전인 1791년에 채택한 수정헌법 1조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로 표현의 자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과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막는 어떤 법제정도 엄격히 금지하는 것으로 미국인들은 수정헌법 1조에서 10조를 담은 권리장전을 건국정신 등 국가 정체성과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부를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미국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 가치의 뿌리를 둔 외교를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at must be the, we must start with diplomacy, rooted in America's most cherished democratic values.
자유를 수호하고 기회와 보편적 권리를 옹호하며 법치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대우하는 가치가 미국 외교 정책의 근간이란 설명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또한 유엔 총회가 1948년 채택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세계인권선언 19조에 명시된 것으로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한이 모두 서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 역시 모든 사람은 간섭 없이 자신의 의견을 지닐 권리가 있고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커비 전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고,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 중 한국 부문에서 한국 정부가 표현과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예로 대북전단 금지법 논란을 가장 먼저 자세히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런 대북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한국 내 인권활동가들과 야당은 물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시정을 촉구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톰 렌토스 인권위 청문회 개최 이틀 전인 13일 VOA에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며 우회적으로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특히 북한 안팎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 증진을 촉진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의 통제가 아닌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들의 눈과 귀, 입을 수십 년째 모두 막으며 정보를 전면 통제하고 최근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으로 처벌을 더욱 강화한 북한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독특한 특성 중 하나는 국가가 정보를 완전히 독점하고 조직화된 사회생활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라며 언론과 표현, 정보, 결사의 자유가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정책과 관련한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대북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Human Rights Watch 등 11개의 국제인권단체가 15일 북한 인권 문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 단체들은 그동안 2,500만 명의 북한 주민의 자유와 건강, 복지 문제가 안보와 불법 무기 확산 방지 전략에 비해 지엽적인 문제로 다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은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 동안 자국민을 억압하고 고립시켰고 기본권에 대한 체계적 부정은 만연하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빈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김정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악용해 이미 확고해진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새로운 식량 배급 통제와 외부 정보의 완전한 차단, 중국과의 국경 완전 봉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미 식량 부족과 기본 생필품 부족이 보고된 가운데 김정은은 지난 8일 대규모 기근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1990년대 당국의 책임 면피용으로 선전에 활용한 고난의 행군을 실시하도록 명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한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 수십 년간 책임을 묻는 데 실패한 점은 깊이 뿌리내린 전체주의적 지배에 도움을 주면서 불법 무기의 확산에 대한 대처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향후 대북 협상은 인권 문제의 개선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에 다시 들어오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한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향후 대북 정책에서 총 7가지 사안에 중점을 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대북 정책을 둘러싼 전략적 논의에서 인권 문제를 다시 우선시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미래 협상에 반영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에도 똑같이 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어서 인권은 외교적 협상의 일부여야 한다며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지렛대 역할을 하는 광범위한 미국의 독자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해 북한 인권 기록에 대한 정기적 논의를 재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정부 당시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 특사를 재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유입 강화를 촉구하면서 해외 정보의 유입이 지금까지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을 인용했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보호 노력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들을 체포하거나 송환하는 중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미국의 독자 제재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 활동에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신종 코로나 기간 중 북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공동서한 작성에는 휴먼 라이츠 워치, 세계 기독 연대, 국제 기독 연대,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 연대, 제이콥 블라우스틴 인권 증진 재단, 주빌리 캠페인, 링크, 루멘, 북한 자유 연합, 88 프로젝트, 대량 학살 없는 세계 등 11개 국제 인권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에서 수년간 탈북민들에게 무료 영어 교육을 제공해온 단체가 이들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온라인 연설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동부 버지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이서현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전 세계에 알리는 유튜버 북한 인권 운동가입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Seo-hyun Lee. I escaped from North Korea in 2014.
39호실 출신 고위급 간부의 자녀로서 오빠인 이현승 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평양의 맨하튼의 자유를 이루는 기치를 걸고 시작한 유튜브 채널 평해튼은 이 씨의 탈북 사연 영상이 12만여 회 시청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최근 게시물로는 아버지 리정호 씨가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쇼트 대표가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 패널로 참여한 영상이 12월 날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씨는 이후 4개월의 공백기 동안 대중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다 보니까 전문가분들한테서는 정말 좋은 피드백을 받는데 일반 대중들이 이렇게 이제 어프로치 접근하기에는 북한에 대해서 아무 이런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렵게 느껴진다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그럼 이걸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가볍게 들어왔다가도 그래도 뭔가 내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비디오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지금 연구 단계 중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 알리고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활동인 만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이서연 씨에게 대중들에게 정보를 전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해 자유 발언의 가치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이렇게 뉴스에 잠깐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냐고 길거리 막 이렇게 인터뷰 드리밀고 하면 사람들이 막 자유롭게 이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런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딱 갖춰진 틀에서 말할 수 있는 모범 답안 안에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나의 생각을 마음껏 공유할 수 있는 경험도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이 경험이 참 소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교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 내가 북한에 있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또 이런 생각을 자유롭게 못했을 것 같아요.
자유로운 생각과 말이 삶에 대해 배우고 더욱 성숙해지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느끼면서 이런 경험을 북한의 친구와 지인, 주민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한다는 이 씨는 최근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탈북민에게 무료 영어 교육을 제공하는 민간단체가 마련한 무대에 기조연설자로서 참여하는 또 다른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1:1 영어 교육을 제공해온 TNKR은 지난해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Freedom Speaker International, FSIA라는 새 이름으로 탈북민들이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와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인 케이시 라티키 씨는 VOA에 탈북민들에게 영어에 대한 조언과 함께 연설자로서 자신감을 갖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realized that what can happen to those left behind in North Korea, and it is the another moral dilemmas
이서연 씨의 첫 FSI 연설은 지난 13일 이 단체의 국제 자유 컨퍼런스에서 소개됐습니다. 이 씨는 청중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세 가지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왜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냐. 북한에는 다 멍청한 사람만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사회의 본질적인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일반 대중은 배고픔에 허덕이느라 오늘 당장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게 그 과제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더 넓은 세상을 보면서 자기의 삶과 남의 삶을 비교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세뇌에 갇혀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북한의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삶인가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이제 세뇌당한 상태로 남겨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긴 얻었는데 그 연쇄제라는 툴 때문에 북한 정권이 이제 북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그 하나의 수단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를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북한의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책임이 북한 주민에게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연설 내용으로 정리한 겁니다.
Hello, everyone.
올해 FSI의 연설 모드를 통해 소개된 탈북민은 총 4명으로 모두 미국에서 활동하는 여성 영어 유튜버들입니다. 이서연, 박연미, 쉐리양, 에블린 정씨로 각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삶과 북한 정권 주민들의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20대 탈북 여성 쉐리양 씨는 이 단체의 연설 무대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My father was a businessman who traded with China. He also a member of a workers' party.
사업가이자 노동당 간부로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심이 각별했던 아버지가 어떻게 당국에 배신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아빠를 엄청 큰 죄인으로 이제 해가지고 제목을 씌웠었어요. 그래서 공개 재판을 하는데 아빠는 뭐 얼굴에 검은천을 쓰고 이렇게 그런 저희는 저하고 동생은 이제 중국에 남아 있었고 엄마하고 이제 아빠가 먼저 떠나셨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떠나실 때 조금 몸이 안 좋으셨는데 예, 간이 이제 황달이어져가지고요. 그러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출발을 하시고 나서 아신 거예요. 저희 아빠가 일단 우리 두 딸 데리러 오마 내가 잘 도착해서 두 딸 데리러 오마 하고 가신 게 저희는 이제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아빠의 예, 라오스 메콩강에 이제 시신을 떠나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한 3년 동안을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셨고
최리양 씨는 VOA에 아버지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7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양 씨는 미국에서 다니던 대학교를 중단하고 한국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양 씨는 한국에서 라티크 대표를 만나 연설가로서 면모를 갖추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TNKR로부터 영어 교육을 받고 TEDx 강연과 한국 TV 출연 등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재입북한 임지현 씨 사건 이후 북한 내 친척의 안전이 염려돼 모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양 씨는 최근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양 씨는 Sherry from North Korea라는 이름의 유튜브에서 자신의 탈북 사연과 함께 북한 정권의 다섯 가지 최악의 법을 주제로 다루며 출국금지법, 여행자감시법, 인민보안법, 연좌제, 공개처형을 꼽았습니다. 공개연설과 유튜버 활동을 통해 북한 인권운동가로서 일하는 탈북민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경험뿐 아니라 북한의 현재 인권 상황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고난의 행군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지금 북한 사람들이 힘든 게 항상 레파토리가 적대 세력들이 우리를 이렇게 봉쇄를 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다 하는데 저는 솔직히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아셔야 되는 게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김 씨 일가가 자기들이 정권을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서연 씨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그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은 핵 포기 의지가 없다는 걸 잘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만 포기하면 미국에서 경제 투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오퍼도 받았고요. 김정은은 충분히 핵을 포기하면 제재도 풀리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권한의 행군을 결심했다 하는 거는 난 인민들이 얼마만큼 죽어나가든 개의치 않고 자기 하나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하나만의 이제처럼 그런 이권을 위해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이나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개의치 않는 거예요. 얼마나 죽어나가든 그 사람이 정말 인간미가 있고 지도자로서의 의무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처럼 집권한 지 거의 10년이 다가왔는데 그 상태로 나라를 놔뒀을까요? 아니잖아요.
이서연 씨는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라티그 대표는 연설 무대를 통한 탈북민들의 목소리에 국제사회가 귀 기울여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FSI의 탈북민 연설 무대는 다음 달 15일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역사 속 오늘 2007년 4월 16일 미국 동북부 버지니아주에 있는 버지니아 공대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일어나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이 대학에 재학 중이던 23살 한인 학생 조승희가 자동소총 2정과 단약 400정으로 무장하고 대학 건물에 들어가 학생들과 교수들을 향해 총을 난사한 것입니다. 조승희는 약 10분 동안 무차별 사격을 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승희는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였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이미 2년 전에 버지니아 법원이 정신질환자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조승희가 아무 문제 없이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는 점이 미국에서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러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었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1년도 안 돼서 부시 당시 대통령이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 당국이 정신질환자에 관한 정보를 연방 당국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991년 4월 16일 영화 콰이강의 다리, 아라비아 로렌스 등의 영화로 잘 알려진 영국의 데이비드 린 감독이 타계했습니다. 1940년대 후반 영국 영화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데이비드 린 감독은 인간관계의 미묘하고 섬세한 면을 수려한 영상 속에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린 감독은 40년간의 영화 경력 동안 총 16편의 영화를 제작했고 대부분의 작품이 영국 영화 베스트 순위에 오르는 등 영국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63년 데이비드 린 감독은 영화 아라비아 로렌스로 오스카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칩니다. 그리고 2년 뒤 1965년 데이비드 린 감독은 영화 닥터 지바고로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오릅니다. 닥터 지바고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을 배경으로 러시아의 혼돈된 정치 상황 속에서 지바고와 애인 라라 그리고 부인인 토냐가 겪는 삶의 애환을 그린 영화로 아카데미상 5개 부문을 석권한 명작이었습니다. 이후 영화 인도로 가는 길을 마지막 작품으로 남기고 린 감독은 1991년 4월 16일 8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